지금 덕평에서 중직자 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1회 중직자 대회지요. 왜 중직자 대회를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무엇을 증거하느냐? 반드시 역사는 둘 중에 하나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흘러갑니까?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냐? 아니면 재앙을 맞게 되는 것이냐? 반드시 역사는 이렇게 흘러왔지요. 복음을 회복하는 그때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데, 이 복음을 놓쳤을 때는 반드시 그 시대의 그 후대에 재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 대회를 하는 겁니다. 저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쳤는데 일곱 번의 재앙이 왔지요. 저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회복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시대시대마다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셨지요. 저 이스라엘이 완전히 복음을 놓쳐버렸을 때 2000년 동안 저들이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 중직자들이 언제 일어났느냐? 평안할 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저 유대교의 교권이 저 권력을 잡은 바리새인들이, 저 로마의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을 죽일 때에, 그때 중직자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 흩어진 자들, 이들이 바로 중직자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흔들리지 않고서 멀리 본 거지요. 미래를 보고 영원한 것을 본 거지요. 복음 외에는 전혀 다른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세상을 살린 겁니다. 복음이 로마 가운데 전파되어지고 250년 만에 큰 성공이 온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갑니까? 이유가 있어요. 교회 가면은 부자가 되어지고, 교회 가면은 성공하게 되어지고, 교회 가면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실제로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 강동구에 있는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잘 해보려고 가잖아요. 왜냐? 소문이 있어요. 이 교회 가면은 사업이 잘 된다. 그래서 가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성공을 목표로 하고서 교회를 간단 말이에요. 근데 250년 만에 성공이 온것 같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로마 황제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시인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겁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이 로마의 황제가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엇이 중요하느냐?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느냐? 이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왜냐? 왕이 가서, 이 황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황제가 가니까 이 황제를 모시는 신하들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줄을 잡으려고 하는 이 머리 쓰는 정치인들이 붙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어떻게든지 이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이 경제인들이, 사업가들이 거기에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당은 꽉꽉 차지요. 그런데 이게 과연 성공입니까? 이게 그러면은 성공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봐야 되지요. 성공이 아니에요. 250년 만에 이 기독교가 로마를 완전히 정복한 것 같은데, 성공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실패한 거 있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전도 안 해도 교회 예배당은 꽉꽉 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교리 싸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재앙이 오게 되어진 거죠. 중세교회에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때 어떻게 중직자가 일어난 거예요. 이 중직자 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고백한 저 루터 한 사람을 숨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에 있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도왔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 곳곳 가운데 있는 성주들이 이 루터를 돕고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당시의 중세 교회가 막지 못했어요. 저 권력을 가진 교황이 막지 못한 겁니다. 중직자가 바른 복음을 들고 일어나니까 완전히 다 살아났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제 예수 이름 부르면은 잡아 죽인단 말이에요. 이제 이 사도들은 블랙리스트에 이름들이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중요한 사명을 감당한 거지요.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직자와 교회는 무엇입니까? 제대로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그러지요. 왜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교회 안에 가면은 나랑 잘 맞는 사람, 잘 맞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잘 맞는 사람은 좋아지고 잘 안 맞는 사람은 안 좋아지고 그러면은 뭐 사람이 뭐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워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아는 순간에 바뀌더라고요.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혹시나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 안에 있는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감사하게도 그 이후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그 사람, 각 사람,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나하고 코드가 맞네 안 맞네 이러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면서 서로 편가르고 끼리끼리 지내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초대교회의 중직자들은 이 부분을 알고 어떻게 했느냐? 모든 성도에게 복음으로 답을 준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요. 간단하거든요. 우리가 문제가 왔다라고 할 때 어떻게 답을 줍니까? 저는 사역하면서 실은 답을 주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왜냐? 제가 답을 주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것만 설명해 주면 돼요.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아시겠냐 모르시겠냐. 어려움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겠냐 안 하셨겠느냐. 지금 앞이 캄캄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시겠느냐 모르시겠느냐. 그럼 간단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계획이 있다. 그 안에서 답 줄 수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응답을 주셨는데 당신도 기도해봐라. 당신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봐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기도해봐라.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응답들, 이러한 증거들을 주셨는데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돌아가셨겠느냐? 당신에게도 역사하지 않겠느냐? 제가 줄 수 있는 답은 그게 다예요. 제일 쉽잖아요, 근데. 왜냐?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저는 분명히 믿어요. 무엇을 믿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 믿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사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저는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지금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앞에 이 사탄은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었을 것을 저는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줄 수 있죠. 자, 초대교회 중직자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모든 성도를 살리는 자였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중직자시고 또 중직자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또 미래의 중직자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교회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무능자가 와서 능력자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건강한 사람도 오지만 병든 자가 와서 증인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저 도둑놈도 올 수 있어요. 도둑놈이 와서 회개하고 의인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꼭 엘리트들만 와야 됩니까? 수준 낮은 자들도 올 수 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서밋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은 중직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시대의 흐름을 탄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 시대마다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많은 이러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참고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시대마다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흐름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이 시대에 올바른 흐름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죠.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모세 혼자서 출애굽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 교회는 뛰어난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에 의해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큰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모세야, 네 혼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져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장로들에게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혼자서 발언하고 싸워가지고 승리해가지고 이끌어내. 이렇게 하지 않고 전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말해라.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가서 3일 전 가서 피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해라. 그것을 이제 바로왕 앞에 얘기하고 우리는 나갈 것이다. 얘기해라.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세가 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다 불러서 복음 회복에 대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완전히 노예살이 종살이하고 있는데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제사 드리러 갈 것이다. 복음을 회복할 것이다. 이것을 전달할 거예요. 그 내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전달한 게 아니에요. 장로들이 모든 백성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게 바로 중직자였어요.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5절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이제는 정복하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나를 따르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유사들에게 말해라.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 가운데 저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서 있는데 이 여호수아가 야 나를 따라와라 하지 않았어요. 저 언약궤 맨 자들을 앞세우고 따라가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중직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가운데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고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맞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중직자들 그 중에서도 대표들 12명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정탐을 보낸 거지. 그 중에서 10명이 못 간다 한 겁니다. 왜냐? 그들은 아주 키도 크고 장대하고 힘도 세우고 우리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아주 잘 본 것 같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온 백성들이 대성통곡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중직자들이 잘못 본 거예요. 그때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중직자가 일어나서 말한 겁니다. 아니다! 우리가 들어가면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우리의 저 모시는 모세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면은 반드시 취하게 되어질 것이다. 중직자들은 누굽니까? 흔들리는 이 성도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는 자들이에요. 중직자가 흔들리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흔들린 겁니다. 중직자가 흔들리지 않고 서버리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살아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중직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3절이죠. 어떤 시대가 왔습니까? 저 아주 악한 왕 아합 왕이 일어났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전부 다 싹 다 잡아다가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막 키워내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그때 누가? 중직자 오바댜라는 이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이 한 중직자가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긴 거예요. 이 100명을 숨겨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100명분 매일매일 같이 밥을 해대야 될 거 아니에요.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 100명 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한 중직자가 감당한 거예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주 그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 도단성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곳곳에 선지 생도들을 일으키는 이러한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지요.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 가운데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복음 놓쳐서 포로 되어져 갔는데 그때 복음 전할 기회가 온 거예요. 찬스가 왔어요. 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여호와께서 건져 주셔야 되느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들은 그 불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중직자들은 계산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앞에 불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상관이 없는 겁니다. 죽어야 된다면은 죽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면은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랑, 메삭, 아벤느고가 섰던 그 자리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2절 가운데 보니까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이미 알아요. 이 다니엘이 얼마나 흠이 없는지, 얼마나 이 왕 앞에서 이 왕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아무런 흠이 없으니까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계략을 쓰잖아요. 야, 왕이요. 왕 같은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왕이 이 세상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신이 아닙니까? 왕이 들으니까 기분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엎드리면은 그 사람은 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죽입시다. 왜냐? 찾은 것 딱 하나.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메대와 바사의 법으로 변치 않는, 변개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어인을 딱 찍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기도한 겁니다.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것을 보고서 바로 갔다가 이제는 이 일로 바치지요. 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무엇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복음 때문에 저 죽음의 자리, 생명을 내놓는 자리 상관없이 들어간 그 중직자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온 바벨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이러한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는 거 있죠. 오히려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의 몸을 완전히 다 부서뜨리고 먹었다라고 했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 가운데 교회의 땅이 자꾸 팔리고 있어요. 저 모슬렘으로 이단들로 팔리고 있어요. 교회당이 팔릴 뿐만 아니라 저 미국에 있는 큰 교회들이 부도나고 있어요. 위기가 온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들, 특히나 우리 교회 중직자들, 또 앞으로 예비 중직자가 되실 우리 예비 중직자들,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그냥 중직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엇입니까? 교회 살리고 모든 교인들을 살리는 그 중직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직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중직자들이 모인 거죠. 어떤 중직자들입니까? 지금 이때에는 마가다락방에 모이면은 예수 이름을 말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잡혀요.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갈 뿐만 아니라 죽어요. 상관없이 모인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우리는 살아남겠지 이런 생각합니까? 물론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면 살아남겠지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야, 우리가 함께 모이자, 저 마가다락방에 모이자, 야,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살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상관없이 간 겁니다. 모였는데 살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상관없이 모인 겁니다. 초대교회에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중직자들이죠. 그 인물들이 우리가 이번에 로마서 봤죠.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그 중직자들이 나오죠. 이 인물들이 이곳에 나오는 겁니다. 이들이 무엇을 보았느냐? 시대의 흐름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시대마다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시대시대마다 어떠한 계획을 가지시고서 역사하시는지 그걸 본 겁니다. 이들이 바로 중직자예요. 우리 중직자, 여기 계시는 우리 중직자분들은 정말로 이제는 깨어서 봐야 됩니다. 아, 뭐 우리는 이제 뭐 중직자니까 뭐 성경이나 이런 거는 목사님이 잘 하시고 우리는 그냥 뭐 듣기만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같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비전이 무엇인지 같이 봐야 돼요. 성경 가운데 보면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했어요. 물론 목회자들은 더 성경을 연구하고 더 신학을 잘 연구해서 이 성경을 가지고서 올바른 복음을 더 이해되어지게 더 깨닫도록 설명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지요. 그러나 중직자들은 분명히 알고서 같이 일어나서 전도자와 함께 같이 세계를 복음하는 전도 제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나님은 한 번도 중직자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시대를 살리고 변화시킨 적이 없으세요. 항상 중직자들을 같이 일으켜 세워서 그 시대를 살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중직자분들, 이제는 그러면은 이 시대의 흐름을 보고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개인을 만나면은 살리는 답을 줘야 돼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미 그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미 그 답이 누려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0절 가운데 아주 무능력한 자들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장 능력자로 사용하셨지요. 그 답을 주는 심부름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마가 다락방, 다락방 운동이었어요. 아마 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중직자 되신 분들은 다들 아마 1차 합숙 갔다 오셨겠지요. 저는 우리 다락방 운동을 하면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1차 합숙 갔다 오고 정말 현장에서 다락방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 우리가 다락방 운동 때문에 이단 두 명 쓴 거 아닙니까? 다락방 안 하려면은 이단 소리 안 들어야 되지요. 그 다락방 안 하면은 사람들이 아 저기 이단이라고 할 때 아 우리 이단 아니다. 우리 다락방 안 한다 그래야 돼요. 다락방도 안 하면서 다락방교회, 다락방교회 해가지고 이단 두 명 쓰면 억울하지도 않아요? 실은 뭐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지만은 저 같은 경우도 이 다락방이라는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실은 어떻게 보면은 꼭 손해라기보다는 내게 갈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놓쳐버리고 빼앗겨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마디로 해서 그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그것들을 결국은 놓쳐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미 그래왔고요. 근데 딱 하나 이것 때문에 온 겁니다. 다락방 운동 아니면은 절대로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저는 아주 뛰어난 이 석학들이 있는 그런 교수들이 있는 학교에서 배웠는데 이분들이 머리는 뛰어난데 무엇은 안 되느냐?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전도는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딱 결론 내린 겁니다. 이단 두 명 써야지요. 뭐 어떻게 합니까? 포기할 거 포기해야 되지요. 저는 제 또래 제 동기들에 비해 가지고 목사안수 늦게 받았거든요. 빨리 받은 친구들은 26살에 목사안수 받았어요. 저도 굉장히 가고 싶었거든요. 뭐냐 군목. 근데 저는 다락방이라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들 군목으로 가는 친구들은 뭐 빠르면 26, 뭐 27, 늦어도 28 다 목사안수 받더라고요. 저만 이제 가장 늦게 받았죠. 근데 상관없었어요. 왜냐?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아, 나도 군목으로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드는데 이것 때문에 신경 안 쓴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이단 누명 쓰면서 이 복음 운동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이 운동이 무엇이냐? 이 다락방 운동이거든요. 이 다락방을 통하여서 모든 개개인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겁니다. 이것을 해야 돼요. 1차 합숙 갔다 오신 분들은 전부 다 다락방 세 군데 이상씩은 하도록 그 숙제를, 미션을 받으셨지요. 아마 다들 하고 계실 텐데 혹시나 나는 잘 못하고 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그리스도 있는 자는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 있는 자는 빛이 있어요. 일단 시작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내게 있는 그 답으로 현장에 이 개인에게 답을 주세요. 이 심부름을 우리가 해야 되지요. 어떤 이 일을 한 겁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가운데 보니까 저 예루살렘 성전 앞에 그 미문에 병든 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병든 자를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졌는데 앉은뱅이가 일어났지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가운데 보니까 한 번도 복음이 제대로 선포된 적이 없는 저 사마리아 현장 가운데 그리스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것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각 개인에게 답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병든 이 개인 개인에게 그리스의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5절 가운데 교회 안에는 아주 어떻게 보면 수준 낮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을 서밋으로 만드는 거예요. 누굽니까? 오네시모지요. 빌레몬이라는 한 중직자가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바울이 편지를 쓴 거지요. 이 빌레몬의 집에 있던 종이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고서 도망갔는데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당시 종은 사람 아니거든요. 짐승 한 가지거든요.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이 감옥소에서 시대적인 전도자인 바울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어졌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이 오네시모가 옛날에는 도둑놈이었지만 지금은 주의 종이 되었다. 그 편지를 보낸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빌레몬이 장로로 있는, 빌레몬이 중직자로 있는 그 골로새 교회에 오네시모가 감독 목회자가 되어진 겁니다. 중직자 한 사람이 바로 깨달았을 때, 중직자 한 사람이 이 복음을 깨닫고서 이 답을 깨닫고서 이제 현장 가운데 섰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운지 알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교회 안에는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도 옵니다. 그들을 무엇으로? 제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영적 문제 가진 저 정치인, 영적 문제 가진 저 귀신들린 여종, 영적 문제 가진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버린 저 사람들, 그들을 살리는 것, 그들을 제자로 만드는 것이죠. 더 안타깝고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트들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아주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그냥 엘리트 안 됩니다. 아주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된 것, 뿌리내린 것, 체제를 완전히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의사? 누가? 그리고 데오빌로. 이런 사람이죠. 어떻게 했느냐? 완전히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로 각인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 내린 거지요. 오직 성령으로 체질되어지는 겁니다. 이 영적 상태를 바꿔주는 것, 이것이 바로 중직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러한 사람으로, 이러한 역할을 가진 아주 중요한 자로 부르신 거예요. 중직자 세워놔서 중직자는 헌금을 많이 하라, 이러려고 중직자 세웠느냐? 절대 그게 아닙니다. 중직자들은 무엇입니까? 함께 이 전도운동에 주역으로 쓰임받을, 응답 누릴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 딱 마음속에 가지세요. 여기 계신 우리 중직자들은 마음속에 담으시고 또 예비 우리 중직자들, 중직자가 될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딱 가지세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이 현장 가운데 복음 회복 이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 아니면 반드시 우리의 후대들에게는 무엇이 오느냐? 재앙이 오는 겁니다. 자꾸 다른 데 관심 빼앗기면 안 돼요. 자꾸 다른 데 우리의 이 마음, 생각을 빼앗기면 안 돼요. 중직자들은 이제는 이 중요한 교회의 흐름, 여기에 이제는 응답을 가지고 서야 되지요. 이스라엘이 일곱 번 재앙을 만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애굽의 노예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속국으로, 그리고 이제는 전 이 이스라엘의 후대들이 완전히 전세계 가운데 흩어지는 그러한 재앙까지. 이러한 재앙을 막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입니다. 올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으면 이러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교회가 교회되어지도록 이 재앙을 막도록 서야 돼요. 그 답을 가지고 서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은 살아있어요. 왜 자꾸 교회에서 사탄 얘기를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 지금도 실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탄은 지금도 공중의 권세를 잡고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미혹하고요.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아주 이 위협하면서 사람들을 속이지요. 언제 주님 오시는 그때에 이 사탄은 저 지옥불에 완전히 사로잡혀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발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사탄은 이 12가지의 이 사건들을 가지고서 인간을 딱 사로잡지요. 그래서 인간들을 재앙 가운데 끌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것을 먹어봐라. 창세기 3장이죠.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되어지는 겁니다. 야, 너가 그리스도 믿지 말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불교 이론이잖아요. 야, 교회 가지 말고 네가 부처가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같은 이론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네피림 가운데 빠지고 바벨탑을 쌓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어마어마한 이 우상 문화를 가지고서 이제는 완전히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이요. 이렇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제는 각 개인에게 오는 하나님 떠난 여섯 가지 상태, 이것을 가지고서 자꾸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입니까? 무언가 다른 것 찾도록, 복음 아닌 다른 것 찾도록. 이것을 막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대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저기 학원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답을 오직 어디서만? 교회에서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교회를 지켜야 돼요. 생을 걸고 지켜야 돼요. 설령 내가 죽더라도 지켜야 돼요. 로마서 16장 가운데 저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다. 이게 바로 중직자입니다.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메시지 들었죠. 62가지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뭐예요? 우리는 각인된 대로 응답받는 겁니다. 무엇이 각인되어져 있느냐? 결국 그게 나오는 거죠. 우리는 결국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뿌리를 튼튼히 내린 나무는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게 돼 있고요. 뿌리를 못 내린 나무는 비바람이 오면은 쓰러지게 돼 있는 겁니다.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게 되지요. 결국은 그 안에서 체질된 대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체질이 안 바뀌어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갑니까? 갑니다. 안 바뀌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각인돼야 돼요. 이게 바로 62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뿌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하나님 나라로. 무엇으로? 오직 성령이 체질되어야 돼요.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성령 인도. 이 체질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이 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우리 중직자들. 이것을 체험하는 데가 어디냐? 교회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면 돼요. 저는 언제 큰 응답들을 얻었느냐? 하나님 앞에 솔직해졌을 때. 복음 먹고 나니까 저는 살짝 교만해지더라고요. 뭐가 교만해지느냐? 일단은 내가 일단은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그냥 살짝 그냥 뭐든지 다 오케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딱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당당했던 제 모습이 아니라 너무 부족한 제 모습만 보이는 거 있죠. 눈물만 나는 거 있죠. 왜냐? 딱 하나님 앞에 서는데 저는 교육자가 됐는데 정말 전도하지 않았어요. 뭐 했느냐? 내 사업을 한 거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맡은 이 부서를 부흥시킬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지. 정말로 내가 맡은 이 렘넌트들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 관심이 없었던 거 있죠. 그때서야 보여지는 거 있죠. 어떻게 해서 전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교회 끌고 올까 생각을 했지. 정말로 저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었던 게 보이는 거 있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제 마음속에 주세요. 정말로 저희 영혼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정말로 저희 영혼이 없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저 영혼 가운데 온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제가 가진 답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을 주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 영혼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마음에 담게 되어져요. 이 모양이면 이 모양대로, 저 모양이면 저 모양대로. 근데 그 응답을 언제 주셨느냐? 요 시간에 주시는 겁니다. 딱 저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 있죠. 우리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어떠한 예배 시간이든지 중직자들은 앞장서서 은혜 누리세요. 그게 답니다. 정말로 이 예배 시간 전에 기도하고 가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 한 사람 때문에 저 강단을 움직여주옵소서. 저는 믿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최정욱 목사님께서 서시는 그 강단을, 정윤도 목사님께서 서시는 그 강단을, 다른 목회자들이, 교육자들이 서는 그 강단을 하나님께서는 좌지우지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정말로 이 시간에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왜냐?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죽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기도하세요. 정말로 내게 이 예배 시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최고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그 답을 가지고 이제는 현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뭐 하는 것이냐? 포럼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병들었어요. 질병이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병이 들어있어요. 살려야 됩니다. 복음 아니면 살릴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다른 곳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뿌리내리고 체질되었기 때문에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병원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서 계속 무언가 자기에게 답이 될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헌금할 돈은 없으면서 그런 데 갖다 바칠 돈들은 진짜 많더라고요. 보니까. 왜냐? 다 병들어 있으니까요. 지금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답을 찾고 있는데 답을 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더 안타까운 것은 답을 가진 분들이 현장 나가서 절대로 말 안 해요. 왜냐? 이상하게 볼까 봐. 자기도 모르는 영적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 있지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 우리가 증인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교사가 되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가르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서 증인으로 파송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증인으로 가서 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받은 응답이죠. 가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는 이 현장 가운데 나가서 어떤 포럼을 하고 어떤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만 시간을 만드세요. 어떤 시간입니까? 이 시간이에요.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40일 동안 하셨어요. 무엇 하셨습니까? 저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집중을 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계속 메시지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슬슬 착각 속에 빠지죠. 무슨 착각하느냐. 하도 메시지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정시기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세요. 나는 정말 정시기도 하고 있는지. 정말 정시기도 하고 있습니까? 생각날 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계속 메시지 듣다 보니까 무시기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손을 얹고서 기도해 보세요. 내가 정말 무시기도 하고 있는지. 그냥 틈날 때, 생각날 때 그냥 기도해야지 할 때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무시기도 합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서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메시지 계속 듣다 보니까 우리는 집중기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정말 집중기도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꼭 금식이 집중은 아니지요. 그런데 정말로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 가운데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목이라도 내어놓고 생이라도 내어놓고 정말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저 성령 충만을 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지금 당장 나는 지금 당장 죽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집중,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24시 기도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24시 기도 되어집니까? 잠 주무시잖아요. 잠잘 때도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까? 정말 잠잘 때까지도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침에 기도 수첩 살짝 5분 보고서 그냥 가지요. 그리고서 말씀 붙잡았다 이럽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완전 집중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19장, 11장 19절에 이 일을 감당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 가운데 이제는 선교의 문을 여는 그 가운데 이들이 중직자들이 선 거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가운데 이제는 저 마게도니아의 문을 여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이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다오 보아야 하리라 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주역으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이 중직자들이 선 거예요. 이런 응답을 받은 겁니다. 집중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정말로 교회 안에서 조금만 시간을 만드셔도 됩니다. 가정 안에서 식구들과 조금만 시간을 만드세요. 이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왜냐? 증인 되리라 하셨으니까.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여기 모인 거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천 교인을 살려야 돼요. 아주 무능한 교인도 살려야 됩니다. 모자란 교인도 살려야 돼요. 정말 훌륭한 교인도 살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중직자들이란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도록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우리 교단이, 우리 단체가 한국교회 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어요.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맞는 것 같아요. 뭐냐? 우리나라 20대의 기독교인 비율이 3%가 안 됩니다. 2.몇%예요. 100명 중에 기독교인이 3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20대에. 10대에는 기독교인 비율이 2%가 안 된답니다. 아니 뭐 교회마다 중고등부 있고 뭐 이런데 뭐 그렇게 없냐? 자꾸 찾아보는데 그 통계가 맞아요. 제가 기사를 잘못 읽은 줄 알고 확인해 보는데 맞아요. 곧 조만간 머지않아서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은 아주 천연기념물 이상한 사람처럼 보는 시대가 곧 옵니다. 우리 후대들 가운데. 이제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당연히 뭐 그러셨겠지만 현장 가서 밖에 나가서 기도하고 뭐 이러면은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까? 이런 시대였지만 이제는 기도하고 그러면은 쟤 뭐야? 이렇게 보는 시대가 이제 옵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왕따 당하는 시대가 곧 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점점 재앙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러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한 것이 무엇이냐? 한국의 큰 교회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한국교회 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정말로 우리 교단이 약하고 작은 것 같지만 정말 한국교회 살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지금 세계교회 다 문 닫고 부도 나고 팔리고 이러고 있어요. 세계 교회에 교회가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 유럽 교회 머리 검은 머리가 없다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이 세계 교회를 두고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로 이 모든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곳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어느 곳에 서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여, 정말로 교회를 살리는 그리고 모든 성도를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주여 내게 증인 되어지도록 증거를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